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사무엘기하입니다.
4장.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날 때쯤 몹시 배가 고프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여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저 나라들이 가진 힘과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저 나라들은 내 것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내가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악마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돌보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악마는 온갖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해 본 뒤 더 좋은 때를 노리며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칭찬하였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셨다. 어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가 쓴 예언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다음 말씀이 적힌 곳을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기름을 부어 나를 택하셨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눈먼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보게 되고 억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리라 하신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가 왔다고 널리 알리라 하신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회당 일을 돕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 쏠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내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너희가 가브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줄 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 엘리야 때에도 이스라엘의 홀어머니가 많았다.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호러미 가운데서 시돈 지방의 사렙다 마을에 있는 한 호러미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엘사 예언자 때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쳐주셨다. 이 말을 듣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다. 사람들은 일어나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마을 아래 벼랑 끝으로 데려다가 밀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를 뚫고 나가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마을로 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 그때 회당에는 악령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하! 나사렛 사람 예수시로군! 당신이 우리를 어쩔 셈이요? 우리를 없애러 오셨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오. 예수께서 악령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악령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 놓고 나갔으나 그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저 사람이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악령도 나가는구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 내에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 부인을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부인은 곧 일어나 사람들의 시종을 들기 시작하였다.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병자 하나하나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많은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도 나갔다. 귀신들은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심하게 꾸짖으셨다. 귀신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날이 밝아 예수께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았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 만나자 자기들을 떠나시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계속 유대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무엘기하 제12장.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루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네 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도 빼앗아 너희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안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바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바를 쳐서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모든 군인들을 불러 모으고 라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토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하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으며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밝히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됨에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이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오직 캄캄한 절망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인류에게 오늘 본문부터는 서서히 광명이 밝아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속 거론되는 낱말은 율법입니다. 거룩한 문서로 주어진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든지 비록 성경이나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양심에 주셨다고 하는 데는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보면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했는데 여기에 쓰여진 육체는 몸을 구성하는 고기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인간 자체 속에는 조금의 기대나 소망의 여지가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 본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고뇌에서 자유하고자 발버둥 쳐보지만 마치 고삐에 매인 짐승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죄의 깊은 뿌리, 즉 마귀의 권세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 본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중심으로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동물이 아닌 사람인 이상은 이미 율법 아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명문화된 글로 기록된 율법이든지 일반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 양심의 본성이든지 모두 창조주의 바람이지만 한번 죄 아래 있게 된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거나 로마서 2장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로마서 3장 9절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19절 중간에 라는 말씀에서 자유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즉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죄인됨을 정죄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20절에 라는 오늘 바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19절을 함축적으로 구성하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정죄하기 위한 도구라는 논리가 성립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범죄에 대해 변명치 못하도록 하고 예외 없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는 의의 기준을 판단하게 하는 법이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의 구조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또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깨닫는 것은 사람은 의로울 수 없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상반절에 경계하셨습니다. 이러한 죄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 절실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 앞에 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율법,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낙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 자신으로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율법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게 되시는데 율법과 전혀 다른 방법이지만 이 율법이 증거하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1절 상반절의 소망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예레미야를 통한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상반절에 증거하신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새 언약을 옛 언약인 율법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요소와 뒤섞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분명히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운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반절에 율법 속의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했던 제물들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마련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사람의 절망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비록 율법과는 다르지만 그 율법의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차별을 없애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 동일한 방법,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도록 하신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2절의 말씀이죠. 율법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차이를 두는 것 같이 보이셨지만 사실 이 율법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차별 없는 생명의 법을 주시기 위한 더 깊은 계획과 약속을 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구절에 하였고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은 더 이상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지적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이라는 사람의 대표자로 인하여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던 축복의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같은 과정인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죄의 통로가 된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반전도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5장 15절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내가 형벌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서 아담의 죄를 묻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은 비록 범죄하고 절망하는 인생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의 샘이 솟아남을 증거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은혜가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에 은혜로 값없이는 결국 같은 뜻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선물을 말합니다. 어떤 자격이나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공로나 품삯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측의 어떤 조건도 요구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인종이 조건에 상관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천국 이르러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네, 길가의 높은 곳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지혜가 소리 높여 부르는 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죠? 지혜는 말하자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옳은 말뿐입니다. 이런 방식의 자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온유함과 겸손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단언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는 지혜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해 계시한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잠언 말씀을 읽어가면서 앞으로도 몇 번 함께 생각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과 유익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길에서, 성문 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지혜가 큰 소리로 부르는 모습은 앞서 1장 20절과 21절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지혜가 외친 내용은 어리석은 길로 빠지면 비극적 결과가 따라온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에서 지혜가 외치는 내용에는 복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하고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느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철없이 위험한 행동을 하려는 사람을 멈추게 할 때는 경고하는 말을 먼저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빨리 멈춘 다음에 더 좋은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니까 이제 잠언 8장을 통해 지혜의 특성과 지혜로 인해 얻는 복들을 살펴볼까요? 8장 7절에서 지혜는 자기에 대해 말하기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왜 미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8장 8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문장에는 안쪽이라는 영역을 표시하는 전치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움 안에서 말해지며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의 테두리를 인식한 후자 쪽 번역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혜가 하는 말은 의로움 안에서 말해집니다. 잠언 8장 12절에는 지혜가 사는 집 주소가 나옵니다. 지혜는 명철이라는 곳에 삽니다. 12절 하반절에서는 지혜가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근신은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나 행동을 삼간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급진적이지 않지만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근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짐마인데요. 메짐마가 몸에 밴 사람은 분별력을 갖추어 발휘하는 사람이고 분별력을 갖추어 발휘하는 사람이고 체계적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 높은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브루스 월트키가 또 하나의 명언을 주석서에 남겨놓았네요. 남은 생애는 언제나 미래이며 미래의 성공은 현재의 계획에 달려있다. 지혜를 얻어 실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교만과 거만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되었지? 하는 궁금증이 들 때가 많지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지혜와 관련해서는 의외로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바꿔 말하면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어렵습니다. 18절 말씀은 저에게 여전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물질적 풍요나 횡재가 복이 아닌 경우는 우리 삶의 짧은 경험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 말씀하는 부귀는 히브리 시가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해한다면 끝없이 이어지는 재물과 공의라는 궁극적 가치, 이것을 부귀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20절에 나왔습니다.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방법은 항상 넘치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닌 그릇에 다 담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많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침례받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도 이러한 넘침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He looked beyond my fault and saw my need. Amazing grace shall always be my song of praise. For it was grace beyond my fault and saw my need. I shall forever lift mine eyes to Calvary to view the cross where Jesus died for. How marvelous the grace that caught my falling soul.
He looked beyond my fault and saw.
.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